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셔서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 방주를 예비하여 이 노아가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노아가 마치 언약 대표와 같이 Covenant Representative, 언약 대표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방주를 통해 그 집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언약 대표였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언약 백성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언약 대표였던 노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 무엇을 통해? 방주를 통해. 그래서 여기에 관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가 보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언약이라는 이 커비넌트, 언약 안에서 다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즉 노아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 계속 나와요. 특별히 홍수 심판 전에도 나오고 홍수 심판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커비넌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노아가 믿음으로 언약 대표의 역할, 커비넌 미디에이터, 커비넌 레프리젠티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아의 언약이라, Covenant of Noah, 노아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인 노아의 언약, 노아의 사건에서 나오는 언약을 보면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필요가 있냐 하면 홍수 사건, 이 플러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나타나는 언약하고 홍수 사건 후에 나타나는 언약의 내용을 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지만 그 내용에, 언약을 주시는 내용에 있어서 다른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전에는 어떤 언약을 노아와 맺으셨느냐?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멸하셔야 하지만 노아를 대표로 한 그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노아의 믿음으로 증거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미 구원을 다 하신 후잖아요. 구원하신 후에도 노아와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죠? 노아의 언약의 증거로 홍수 심판 후에 주신 증거. 뭐였죠? 네, 바로 레인보우.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레인보우가 가만히 보시면 이 심판은 원래 어디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레인보우의 단어의 원뜻을 보면 화살이에요. 화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어디를 향해서 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이 죄악 세상을 향해서 화살을 쏘셔야 되는데 레인보우는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우리 그 클라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그것을 또 가르치고 있다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으로 이제 언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언약이 서로 하나의 언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알려주시는 노아의 믿음은 주로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여자의 후손. 오실 여자의 후손을 이 Covenant Representative, Covenant Mediator, 언약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 대표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은혜 언약이었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런데 그 내용이 노아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죠. 궁극적인 은혜 언약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노아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언약 대표의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이전에 시작되는 말이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받는다고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렇죠?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죠. 예, 어쨌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 노아의 언약이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홍수 심판 이후에 주시는 언약은 사실 그 혜택을 누구도 받을까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혜택이 꼭 하나님 백성들만 얻는 혜택은 아니죠.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혜택을 누구도 받아요. 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전에는 홍수로 망했지만 다시 물로서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물로서만 안 망할 뿐이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뭘로 다 망해요? 불로서 망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 두 번째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주시는 언약은 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반 은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은혜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숨도 쉬고 햇빛도 비추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런 게 다 일반 은혜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노아가 두 번째로 맺는 언약에는 일반 은혜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아의 언약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그 집을 홍수 심판으로 심판해서 구원하시고 그 후손들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백성들도 다시는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은혜 언약의 내용이 여기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가지 언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아의 언약의 혜택은 지금 이 세상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 혜택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받을까요? 일반 은혜적인 혜택을 이 세상이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는 데에, 그렇죠? 그 일반 은혜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한 명이라도 다 구원하는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저렇게 보존되는 혜택을, 일반 은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세상은, 아니 온 우주 만물까지 다 불로써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토록 우리 천국에서 살아가겠죠. 자, 우리가 이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것들이 또 있었죠. 노아의 방주에 누구도 들어가게 하셨죠? 노아와 그 가족들, 전체 몇 명이에요? 8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동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희한하지 않나요?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건데 왜 동물들까지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동물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왜 필요했죠? 제사 때문이에요. 맞았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동물들까지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어떤 동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 그렇죠. Clean animal.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한 동물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 정한 동물들만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Unclean animal. 부정한 동물도 같이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창세기 7장 2절과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정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오늘도 좀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방주는 뭐예요? 심판에서 보호되어서 새 땅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방편이었죠.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은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거룩한 곳이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와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어둡게 이르기까지 홍수 심판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 땅에 이르기까지 마치 성전과 같은 곳, 교회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왜 희생제물로 바치지도 못하고 잡아먹지도 못할 부정한 동물까지 들어오게 하셨는가? 부정한 동물은 먹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짐승들,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될 짐승들은 다 정결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부정한 짐승들은 오히려 그 정결한 짐승들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방주 안에서는 노아와 가족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동물들까지도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한 동물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여기에서도 복음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은혜 언약의 형실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에 하나님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게 하신 목적이 있었죠. clean animal, unclean animal 이렇게 distinction을 두신 그 purpose, 목적이 뭔가요? 정한 동물은 건강에 좋았기 때문에 뭐 부정한 동물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이를 통해 가지고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래서 정한 동물로만 제사를 드리고 정한 동물로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을 이 음식법으로도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동물만 하나님께 바치고 먹음으로 부정한 동물까지 먹는 이방인들과 구별시키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 젠타일들과의 구별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구별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왕국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좀 다른 내용이 보여지죠.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한 비전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같이 담겨져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내가 정하게 했으니 먹으라. 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어오는 사건이 뭐였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따라오게 됩니다. 즉, 신약에 오면 이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구별이 없어져요. 즉,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참 정결한 제물이신 예수님, 참 거룩한 제물이신 그 예수님의 피로써 부정한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고 천국에 속하고 교회에 속하게 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현실이 어디서 보여지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방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이 같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현실, 천국의 현실이 바로 노아를 대표로 한 이 방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보았던 큰 보자기 안의 현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정하겠다. 방주 안에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함께 들어와 정결한 제물에 피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들까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거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이 언약, 노아를 대표로 한 언약이 예수님을 대표로 한 새 언약, 은혜 언약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의 삶에 이렇게까지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9장 3절에 가면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이런 명령을 주세요.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동물들 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도 섞여 있는데. 즉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천국을 보여주실 때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백성들, 즉 구약에서는 부정하다 여겨지던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천국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치 부정한 동물들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인들 방언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보여진다고요? 방주 안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방주가 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방주 자체의 모습에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를 가만히 보시면 예, 우리가 창세기를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방주가 몇 층으로 지어졌는지 아세요? 굉장히 큰 이제 배였는데 방주가 몇 층으로 지어졌을까요? 방주가 몇 층이었죠? 네, 3층이에요. 3층. 3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왜 하나님이 꼭 3층으로 지어지게 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의 디멘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디멘션을 보면 세 가지의 그 구별이 있는 것을 보면 1층, 2층, 3층 이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디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네.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치 방주가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방주가 그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성전과 같아서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출애굽 구원 때도요 생각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집 안에 구원이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문지방에 풀려져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마치 방주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그 집은 보존되었다는 거죠. 출애굽 때에도 이것이 보여지죠. 유월절 때.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담을 넘으사 이스라엘 백성 각 집에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을 보존해 주신 거죠. 방주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방주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3층으로 지어진 방주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임재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성막이라는 것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데려가신 곳이 어디였죠? 처음에? 첫 1년에? 광야에서의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죠? 어디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셨죠? 시내산, 마운틴 사이나이.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에 가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라도 감히 그 시내산으로 올라갈 수 없었고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시내산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방주가 몇 층이었다고요? 3층.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몇 층으로 보여졌을까요? 거기서도 3층으로 보여집니다. 신명기 5장 22절, Deuteronomy chapter 5 verse 22.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명기 5장 22절, Deuteronomy chapter 5 verse 22. 신명기 5장 22절. 예, 잘 쓰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가장 위가 불, 그 밑이 구름, 그리고 그 밑이 흑암의 순서로 보여졌다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의 모습도 이화했죠.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 pillar of fire and cloud 두 가지 기둥이 아니라 그 가운데 중심에 불, 그리고 구름, 그리고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시내산에서는 이렇게 상중하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3층의 구조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영광을 불이 덮고 있는 거예요. 불이. 그리고 그 밑에 구름이, cloud, 그 밑에 흑암이 덮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시내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냐 하면 성막, 태버너클을 지은 후에는 태버너클 안에, 성막 안에 지어집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도요, 이 3층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잖아요. 텐트를 지을 때도 텐트의 그, 이, 뭐예요? 이 장이라 그러죠? 이 천. 천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각의 천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었던 불과 구름과 흑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도 3층의 천이 성막을 덮게 하셨는데 가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운 곳에 덮는 불과 같은 색깔의 천이 덮고 있고요. 그 바로 밖에는 구름과 연결되어 있는 천, 그 밖에는 흑암과 연결되어 있는 천이 덮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성막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상중하에 이 수직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평면적인 배치에서도 이러한 3층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거룩한 영광을 성막 안에는 무엇이 이렇게 덮고 있었냐 하면 지성소예요. Holy of Holy. 그 밖을 성소, Holy Place. 그 밖을 성막의 뜰이 덮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었죠. Holy Place. 그리고 그 안에 Most Holy. 지성소가 덮고 있습니다. 3차원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모습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 예전에 살펴본 거 생각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데 재밌어요. 맨 밑바닥에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전 뜰이 나오는데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층계를 통해서 올라가야 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도 지성소로 갈 때에는 홀리 오브 홀리로 갈 때는 또 층계가 있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3층에 계셨어요. 그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서는 제일 위에. 그런데 우리가 시브리서 9장에 가면 이 시브리서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9장에 가면 이러한 구약의 태버너커 탐포 성막과 성전은 다 천국의 모형이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노아의 3층 방주도 가깝게는 성막과 성전의 모형이었고 더 크게는 천국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특별히 천국의 현실의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맛보았다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천국 안에 들어와 있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왜? 결국에 그 현실이 방주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심판이 다 지나간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갈 새 땅에서 이 현실을 더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예표와 그림자 수준이었습니다. 완전히 성취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심판도, 방주도,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도, 구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다 부분적이고 예표적인 수준으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것이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What's the ending story of Noah's story? 노아의 홍수 사건의 가장 마지막으로 뭘로 끝나나요?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아비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단의 백성이 또 됩니다. 또 타락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오는 사건은 뭐예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또다시 심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노아도 참 언약 대표는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가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해도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가르친 참 언약 대표가 오셔야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될 날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에서조차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언약 대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참 언약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로운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구원의 방주, 우리가 들어가 있는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참 구원의 방주시요. 또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여기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요, 홍수 심판이 내릴 때 노아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보내시고 누가 문을 닫으셨죠?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 밖으로 못 나오게 하세요. 우리가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누가 문을 닫으실까요? 성령님이 문을 완전히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또다시 정죄받고 심판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마침내 이 교회가 가르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 성도의 삶을 노아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3장 12절에서 14절. 2 Peter chapter 3 verse 12 through 14.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3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우리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아 새 땅에 이를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노아는 그날을 바라보며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알고 자기가 이르게 될 새 땅에 소망을 둔 후에 노아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120년 동안 했던 일이 뭐죠? 끝까지 쉬지 않고 뭐 했어요? 방주 지었습니다. 방주 지으며 그날을 깨어 예배하고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란 의외로 단순하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는 나타나야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교회 세우고 형제자매들 돌아보며 방주 싸움에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 여러분의 삶, 이미 구원에 방주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며 더욱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노아의 믿음을 통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방주 안으로 불러모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방주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돌아보며 더욱 믿음으로 깨어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